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대부분 공립학교들이 이번 주부터 두 달이 넘는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미 기숙사에서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왔죠. 바야흐로 미국인들의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는 말인데요. 이 휴가철을 앞두고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인의 휴가 방식에 대한 것인데 이 올드 패션 여행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지 않고 직접 차를 몰고 가는 로드 트립을 선호하는 추세가 이전보다 많이 늘었다는데요. 2016년 휴가를 떠난 미국인의 40%가 자가용을 타고 여행했는데요. 2015년에 22%였으니까 한 해 만에 껑충 뛰었던 거죠.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로드 트립이 돈은 덜 들고 융통성은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비행기표는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비싸죠. 짐을 끌고 공항에 가면 보안 검색을 통과해야 하고 짐을 맡기고 찾는 시간도 걸리죠.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연착되는 일도 흔합니다. 반면에 자가용을 몰고 떠나는 여행은 편한 시간에 떠나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쉴 수가 있다는 점, 또 애완용 동물을 데려가는 것도 제한이 없고 비행기는 촉박하게 구입하면 값이 평소보다 훨씬 비싸서 늘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미리 구입을 해야 하는데요. 로드트립이야 뭐 내일 당장 훌쩍 떠나는데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2000년대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네요. 부모님과 어렸을 때 떠났던 로드트립 추억을 떠올리면서 향수에 빠져보는 것도 이런 유행이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14년 이후 상승하고 있는 기름값에도 영향받지 않고 있다는 것도 참 흥미롭네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또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도록 하죠. Seal and Croft가 부릅니다. Summer Breeze.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토니 어워드. 지난 6월 1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2회 토니 어워드는 미국의 연극계 최고 작품을 선정합니다. 브로드웨이 황금기였던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이후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뮤지컬 전성기에 힘입어서 화려한 성과와 과감한 사회적 발언을 통해 점차 문화계에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올해 토니상 시상식은 수상자가 누구인지도 관심이었지만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들의 날선 발언들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먼저 배우 앤드류 가필드가 뮤지컬 엔젤스 인 아메리카에서 연기로 토니상 연극 부문 남우 주연상을 받고 수상 송합을 통해서 미 연방 대법원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최근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자 커플에게 결혼 케이크 판매를 거부한다는 제빵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가필드는 이날 우리는 모두 성스럽고 우리 모두 어디인가 속해 있다. 그러니 케이크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케이크를 굽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모든 걸 바꿔야 한다. 새로 시작해야만 한다. 구세력은 조용히 사라져 새로운 세대에게 온 세상을 건네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 배우가 된 로버트 드니로는 작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소리 던졌습니다. 특별상을 받은 록앤롤의 전설 브루스 스프링스턴의 무대를 소개하던 로버트 드니로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엿먹어 트럼프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라디오 시티 뮤지컬 관객들은 기립하며 박수 갈채를 보내고 여러와 같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와중에 전용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접하고 로버트 드니로는 지능지수가 대단히 낮은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진짜 권투 선수들로부터 너무 머리를 많이 맞아서 지능지수가 떨어졌을 거라고 비웃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저명한 문화예술계 행사에서 진보파 성향이 강한 배우들이 행정부를 비난하는 일은 이제 낯선 장면이 아닌데요. 시청자들에게는 시상식을 관람하는 흥미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대통령의 스웨트룸. 미국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였던 샹그릴라 호텔 스위트룸. 샹그릴라 호텔은 전 세계 24개 나라의 체인이 있는 5성급 호텔로 타이워윙 일반 객실도 비싼 편에 속합니다. 주말 일반 객실의 하룻밤 숙박료는 싱가포르 달러로 320달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렀던 스위트룸은 하룻밤에 6,000달러가 조금 못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후 샹그릴라 호텔 스위트룸이 공개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호텔은 일반 객실이 있는 타워윙과 고급 스위트룸으로만 구성된 벨리윙, 그리고 가든윙 총 3개동으로 나뉩니다. 샹그릴라 스위트룸은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방인데요. 작은 화장실이 2개, 오른편엔 대형 식당, 복도 가장 끝엔 침실로 보이는 방이 있습니다. 방 안에는 최소 3개 테이블 세트가 놓인 대형 거실과 LCD TV를 장착한 욕조, 손으로 만든 카펫, 탁 트인 경관 등이 자랑할 만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곳에서 불과 57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묵었는데요. 세인트 레지스 호텔 스위트룸은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붉은 벨벳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의 고위 인사들은 얼핏 보아도 5m 정도가량의 거리를 유지하고 일렬로 서서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담겼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지난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몇 주 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예. 드디어 첫 미북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저희 독자분들 역시 이번 회담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는 단연 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입니다.
네.
특히 저희 함지아 특파원이 싱가포르에서 전해온 두 정상의 하루 일정 쭉 나와 있는 그 일정에 관련된 그 기사를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습니다.
자, 회담이 며칠 지나긴 했습니다만 12일 싱가포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으로 처음 만난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 4분이었습니다.
4분.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 회담 장소죠. 카펠라 호텔에 먼저 모습을 드러냈고요. 조금 네.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두 사람 모두 조금 뭐랄까요? 긴장된 혹은 무표정한 이런 네. 표정이었습니다. 뭐 비장함도 느껴졌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네.
이런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만나서 약 10초 정도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를 배경으로 이 기념 사진 촬영을 했죠.
네.
그리고 환담장으로 나란히 이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을 했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복을 입었습니다.
네. 이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서 이 환담장에서 초반에 두 정상이 나눈 발언도 공개됐죠.
예, 그렇습니다. 잠시 준비를 했는데요. 좀 들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It'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And it's my honor and...
기분이 매우 좋다. 뭐 우리는 훌륭한 논의를 할 것이고 엄청난 성공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나서 영광이고 우리는 멋진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김 위원장은 좀 다소 좀 묵직한 발언으로 입을 뗐죠.
예, 그렇습니다. 뭐 미리 준비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그런 발언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다라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잠시 김 위원장 목소리도 들어볼까요?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군경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예.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었고
네.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에 참 맞는 말이다라고
네.
손을 내면서 다시 한번 악수를 했고요. 이렇게 그 환담은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진 단독회담은 예상보다 좀 짧게 끝났죠?
예, 이번 단독회담은 통역만 배석한 그런 회담이었거든요.
네.
약 40분이 조금 안 돼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단독회담장을 나와서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그 길목에 있는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뭐 단독회담이 어떻게 됐느냐, 뭐 분위기가 어떻느냐 그런 질문에 매우 좋은 상태다 그러면서 very very 매우 좋고 훌륭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확대 회담에서는 양측에서 각각 어떤 인사들이 나왔죠?
네, 중요한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뭐 이번 회담에 가장 많은 어떤 일을 한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죠. 그리고
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싱가포르 가느냐 안 가느냐
네.
한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역시 배석을 했고요. 그리고 네. 존 켈리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뭐 당연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나왔고요.
네.
리수용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이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미스터 체어맨, 그러니까 위원장이라고 부르면서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을 알고 있다. 이 시점까지 풀리지 못했던 큰 문제 또 큰 딜레마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한 뒤에 매우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확대 정상회담은 한 1시간 40분 정도 그러니까 10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무 오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도 먹으면서
네.
일 이야기도 하는 뭐 그런 시간이 되겠죠.
네.
여기에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실무 협상을 이끌었던 성킴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그리고 매튜 포틴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미국 측 인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측에서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또 노강철 인민무력상 군인사죠.
네.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 역시 성킴 필리핀 대사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했죠.
네.
그리고 한광상 노동위원장이 오찬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네. 뭐 워낙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다 관심을 모은 회담이었던 만큼 예. 두 정상이 오찬에서 뭘 먹었는지도 뉴스가 됐는데
그렇죠.
햄버거는 아니었어요.
네, 햄버거는 아니었습니다. 네. 먼저 메뉴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전체 요리가 요리에 새우가 들어간 아보카도 샐러드 그리고 신선한 문어 궁중요리 오이선 레드 와인 소스를 곁들인 갈비와 돼지고기 볶음밥 대구조림이 메인 요리로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시중에 다서 사 먹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그리고 디저트도 꽤 화려한데요. 네. 다크 초콜릿 타르트 하겐다이즈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저는 하긴데도 초콜릿 아이스크림.
아, 그렇군요. 네. 또 트로페지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뭐 협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메뉴에 햄버거가 올라갈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많았는데
네.
햄버거는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찬을 끝낸 뒤에 두 정상이 호텔 건물 밖으로 나와서 통역자 없이 길을 좀 걸었습니다.
네.
그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다리 산책을 한 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어떤 시간들 두 정상만이 함께하는 시간이 준비가 될 것이냐 관심을 모았는데 굉장히 이번에는 짧았습니다. 한 2, 30미터였다고 하니까 뭐 1분 정도. 그러니까
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사이에 그냥 간단히.
산책이라고 하긴 어렵네요.
그렇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각자 휴식을 좀 취하고 나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는 시간이 있었죠.
예, 사실상 이번 회담에 이제 마침표 찍는 시간이죠.
네.
공동 합의문에 말씀하신 대로 서명을 했고 처음 만났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기자들이 또 회담이 잘 됐느냐,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매우 유능하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매우 사랑하는 인물이다라고 극찬을 했는데요. 발언을 좀 들어볼까요?
네.
Great personality and very smart. Good combination.
Is he a worthy negotiator?
Really, he's a worthy.
네, 좋은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훌륭한 성격을 갖추고 영리했다. 그리고 우리의 조합이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훌륭한 협상가다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그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매우 똑똑한 협상가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정상이 매우 훌륭한 하루를 보냈고 또 각자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공식 일정을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있다가 현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약 1시간여 동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뭐 사실 기자회견장의 열기가 좀 썰렁했던 회담장 열기보다는 훨씬 뜨거웠던
그랬습니다.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네,
해주세요.
이날 기자회견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목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뉴스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한 발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위해서 협상하는 환경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War Games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엄청나게 비싼 훈련이라면서 자신은 이런 훈련을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고 또 이게 매우 도발적인 상황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미한 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많은 돈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북한도 아주 감사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당연히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질문들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북 협상에서 풀어야 할 방정식의 일부는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의 의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주한미군 감축하는 자체는
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시점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또 어느 시점에서 해제할지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이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대북 제재에 관해서는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본인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 제재를 해제하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들이 더 이상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확신할 때 제재를 해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미국은 제재를 계속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주에 300건의 새 제재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미국 정상회담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또 주목됐던 발언이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인권 문제도 얘기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습니다.
네.
비핵화와 비교해서는 짧게 다뤄졌지만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핵심 목표는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 험난하고 북한의 많은 곳이 험난하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강하게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를 계속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뭔가를 합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특히 최대 12만 명이 수감돼 있는 곳으로 유엔이 추산한 이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 관리소 혹은 이것과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이 회담을 통해서 정치범들을 도왔다고 믿는다면서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시점에서 이를 제기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얘기한 내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했는지는...
얘기를 했다고는 밝혔습니다만
네.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그 일본 측에서 제기한 인권 문제죠. 납북자
네.
문제도 얘기했다고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위로 얼마나 또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이야기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인권 관련 얘기인데요.
예.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풀려났다가 며칠 뒤에 사망한 미국인 학생이죠.
네.
오토 웬비어에 대한 언급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면서 원비어의 죽음이 없었다면 미국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 앞서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회담장에는 가지 않고 미국에 남아 있었죠.
네.
펜스 부통령이 앞서서 한 발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사는 또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번 주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2위에 올랐습니다.
네.
We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펜스 부통령은 9일 신앙과 자유연맹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전 세계의 눈이
이 펜스 부통령이라면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자주 거론하는
네.
인물인데요. 어떤 얘기를 했나요?
지난 9일 신앙과 자유연맹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한 얘기거든요.
네.
역사적인 평화 추구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가족을 가슴에 담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원비어의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나눴다면서 원비어가 명석하고 아름다운 훌륭한 젊은이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원비어 아버지에게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이 이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상회담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북한이 진지한지 아닌지 1분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끝까지 마쳤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진지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가지고 정상회담에 접근을 하고 있고 이것을 평생 준비해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살펴보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독재 선택.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마친 뒤에 기자회견을 했지만 또 개별적인 언론 인터뷰도 했어요. 저희 VOA 방송과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VOA 개건 앵커죠. 크레타 반 서스테렌과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 인터뷰는 많이 본 뉴스 세 번째에 올랐습니다.
What surprised you today about Kim Jong-un?
Really, he's got a great personality. He's a, you know, funny guy. He's a very smart guy. He's a great negotiator. He loves his people. Not that I'm surprised.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인물 평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좋은 자질을 가졌다. 재밌고 매우 똑똑하고 뛰어난 협상가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은 주민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또 회담에서 김 위원장한테 최후 통첩을 했는가 이런 질문도 했어요.
예. 뭐 최후 통첩은 없었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석 달 동안 협상을 해왔고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다양한 대표들을 통해서 협상을 했다. 그리고 폼페오 장관은 일을 정말로 잘했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협상을 했고 오늘 만났을 때 처음부터 우리 둘은 잘 어울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25시간째 잠을 자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요.
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숙소의 불이 굉장히 새벽에 일찍 켜졌다고 하죠. 그래서,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찍 깬 건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아무튼 본인 25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크고 긴 협상이었고 이번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의 과정이 시작됐고 전쟁으로 끝날 수도 있었고 수백만 명의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합의 타결로 결말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무력 위협과 또 핵개발 끝에 뭐 협상장으로 나왔는데요.
예.
그 이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석도 담겼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많은 무력 위협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도 맞는 게요. 지난 네. 1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거의 20차례가 넘는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위협이 좀 집중됐던 시기였죠. 트럼프 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전임자들은 기본적으로 침묵하는 태도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난 행정부에 대한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처음에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만큼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좀 해설을 하자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굉장히 그 강도 높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북한을 뭐 파괴할 수 있다.
네.
뭐 화염과 분노 이런 얘기도
네.
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이런 발언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강도 높은 수사 이런 발언들이 없었다면 이번 회담장까지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나름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뭐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네.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역시 김 위원장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과거를 이해한다. 누구도 내가 김 위원장이 과격한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격한 사람이거나 사람이었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잘 어울렸고 또 김 위원장은 똑똑하고 주민들과 나라를 사랑한다. 많은 좋은 일들을 원하고 있고 이렇게 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포함해서 여러 실상들을 보면은
예.
김 위원장이 주민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이 질문은 또 서스테반 기자가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또 주민들을 잔인하게 대우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은 그가 목격했던 과거의 일들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예.
좀 유추해보자면 지난 정권,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윗대에서 했던 그 북한의 통치 방법을 김정은 위원장도 그것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과 어제 몇 주 전을 근거로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이 모든 것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기자가 BOE를 북한 주민이 듣고 있다.
예.
메시지를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사람은 그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 원하고 우리는
네.
매우 잘 어울린다. 우리는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본인과 김정은 위원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북한을 위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성명도 나왔고요. 여기에 예. 대한 여러 평가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VOA도 회담 이후에 전문가들의 분석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예, 독자의 선택 많이 본 뉴스 4위도 관련 인터뷰 기사인데요.
네.
김영남 기자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라크 대사, 터키 대사를 지낸 제프리 전 부보좌관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First of all, we don't know the details. But it appears to be a very general statement. And
제프리 전 대사는 일단 이번 성명을 일반적인 성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네. 말해서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올바른 방향은 제시했지만 이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군사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발언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엔진 부품 시설들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합의 정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군사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본인이 과거에 했던 그 말과 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훈련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두 정상이,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이렇게 만나서 약속을 한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평가를 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일단 북한의 핵 위협을 멈추게 했다. 또 이 대목도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은 한때 군사 충돌에 매우 가까워졌지만 이런 외교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상황이 일단 동결됐고 또 이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이 추가 핵실험 그리고 추가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알고 있는 북한의 핵 관련 시설들 이 폐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로드맵을 택하고 시간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사찰단을 북한에 또 어떻게 투입시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정말 비핵화에 진지한지 이런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큰 일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번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비핵화를 구체화시켜 나갈지 지켜보는 눈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자, 오늘 독자의 선택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네, 지난 12일 열린 미북 정상회담 하루 일정 그리고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또 VOA 인터뷰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이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이 미국의 저명한 단체가 선정하는 민주주의 상을 받았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나우,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국민통일방송 이들 4개 단체는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북인권 민간단체입니다. 이들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려온 공로로 지난 13일 미국의 민주주의진흥재단 NED가 수여하는 2018 민주주의상을 받았습니다.
For receiving this well-deserved award and for everything it does on behalf of the North Korean people.
이날 시상식에는 4명의 현직 의원들이 차례로 나와 상을 받는 단체를 소개하고 트로피를 전달했는데요. 북한인권시민연합에 트로피를 수여한 민주당의 스테파니 머피 하원 의원은 자신도 난민 출신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Being here is personally important to me because I'm also a refugee. In the late 1970s,
베트남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공산 정권 아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겪었다고 말한 머피 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민주주의 상을 시상하는 건 자신에게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1998년 제정된 이 상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데 지난 2003년 이후 처음 대북인권단체들이 선정됐습니다. 4개 단체들은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996년 설립된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북인권단체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진흥재단은 이 단체에 대해 설립일에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언론인, 문화예술인, 학자, 비정부기구, NGO와 함께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일깨웠다고 소개했습니다. 나우에 대해선 지난 2010년 설립 이래 북한 내부 인권 상황 개선과 한국 내 탈북자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 간의 소통을 통한 교육 등으로 한반도 통일 준비운동을 벌이며 탈북자 구출 활동과 대북 방송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4년 전에 설립됐으며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을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총 500여 명의 탈북자들을 인터뷰해 북한 주민이 처형된 장소와 매장지 등 인권 유린 현장을 포착해 국제사회에 알려왔습니다. 국민통일방송은 2014년에 설립된 방송 언론단체로 라디오, 영상, 미디어 활동과 인터넷 신문 매체인 데일리 NK를 통해 북한 관련 사안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단체를 대표해 시상식에 참석한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의 의회가 설립한 단체인 NED의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큰 의미를 두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북한 인권 시민연합의 박범진 이사장은 VOA에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 받는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두 번씩이나 상을 주신 게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그런 격려의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는 15년 전부터 정보 전달과 교육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열망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년간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미디어를 통해 제공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 했고 또 이 방송을 들어주는 북한 주민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들의 노력과 또 북한 주민과 작지만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인권 유린의 피해자들이 북한 인권의 참혹함을 알리는 운동가들이 됐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믿고 응원해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워싱턴의 미 하원 롱우드 빌딩에서 열렸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북한처럼 폐쇄적인 나라는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 중인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도 범죄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북한 정권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수상단체들을 대표하는 인권운동가들은 미국에서 큰 상을 받은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로서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사회와 한국 정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VOA에 한국 사회에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문제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서로 상충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근본적 이유는 그렇게 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핵을 비핵화하겠다는 선언도 하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기해도 결국 북한은 관계 개선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북한 정권이 거부감
어차피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살펴 인권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하나의 원칙을 세워 꾸준히 제기한다면 북한 정부도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박범진 이사장은 한국 내 인권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과 관계 개선에 나서자 기업들이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한 지원을 주저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단체의 이성주 컨설턴트는 한국 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인권 문제에 대한 무관심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는 건 역시 단체들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지 장애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혁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연구원은 한국 사회와 한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그 시점이 남북한과 미북 관계가 진정으로 잘 되는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 연구원은 NED의 민주주의상 시상식은 이미 계획돼 있었겠지만 이런 민감한 시점에 북한 인권단체가 미국에서 상을 받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런 상을 받게 되는 게 이제 인권 문제를 다시 상기시키고 그런 이런 큰 회담 때마다 인권 문제를 그냥 조용하게 덮어두는 게 아니라 계속 상기시키도록 하는 어떤 그런 무언의 메시지도 되는 것 같아요.
NED 민주주의상 수상단체들은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며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1856년 12월 연방 대법원은 드레드 스코트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1857년 3월 대법원은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온 지 이틀 뒤 드디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유를 요구하는 원고 드레드 스코트의 항고를 기각합니다. 첫째, 원고 드레드 스코트는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둘째, 미주리법은 자유준주에서 잠시 살았던 노예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노예 신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4부 1850년대 미국.
캔사스 통치령에서는 노예를 찬성하는 정착민들과 반대하는 정착민들 사이에 갈등이 더 깊어갔습니다. 몇 년 동안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논쟁을 계속해왔고 둘로 나누어 주 정부를 각자 따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노예제 지지자들이 캔사스주의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캔사스를 노예를 인정하는 주로 연방에 가입시키려고 재헌회의 구성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회의 창설을 인정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노예제 지지자들이 회의에 나갈 대표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제공하고 있고 무엇보다 재헌회의가 스스로 법규를 정할 수 있게 하는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캔사스 주민들의 의사를 헌법 제정 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단 말이죠.
캔사스의 존 기어리 주지사는 이 법안을 거부했지만 의회는 곧바로 투표를 실시해서 주지사의 법안 거부를 무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존 기어리 주지사에게 캔사스를 떠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존 기어리 주지사는 협박에 시달리며 극도로 불안에 떨어야 했고요. 연방정부에서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존 기어리 주지사는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에게 이런 상황을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캔사스 주민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소수의 강력한 인사들이 캔사스를 노예제를 인정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전까지 일으킬 수도 있으니 캔사스의 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중앙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은 캔사스의 새로운 지사를 임명했습니다. 새 지사는 1857년 5월 말에 캔사스에 도착했습니다. 새 지사는 자신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노예제를 지지하는 쪽 의회가 만든 법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재헌회의가 찬성이든 반대든 주민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만큼 캔사스주 모든 주민들은 재헌회의에 나갈 대표자 선정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캔사스 주민들이 직접 노예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연방의회가 캔사스를 어떤 형태든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재헌회의에 나갈 대표자를 뽑는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노예 반대자들 대부분은 노예제를 지지하는 선거관리 요원들에 의해 명단에서 삭제돼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고 일부는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재헌회의 대의원 60명 모두 노예제 지지자들이 당선됐습니다.
재헌회의 대의원들은 캔사스 주법을 제정하기 위해 가을에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의원들은 대부분 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했지만 이들에게는 캔사스를 노예로 인정하는 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노예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인 만큼 이번에 법을 제정할 때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 중에서 특히 재산권을 강력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의회의 권한은 극도로 제한하고 앞으로 7년 동안 헌법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못 박아야 하고요.
재원회의 대의원들은 헌법 초안을 의회로 직접 보내 승인받으려 했습니다.
법 초안을 승인할지 말지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노예제를 합법화하는 헌법을 반대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직접 노예 문제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연방의회가 캔사스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타협안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요.
재원회의 대의원이 제시한 타협안에 따라 캔사스 주민들은 노예제를 인정하는 헌법과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협안은 주민들이 노예제를 인정하는 헌법을 승인하면 캔사스는 새로운 노예주가 되고 노예제를 반대하는 헌법을 선택하면 캔사스에는 새로운 노예를 들여오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캔사스에 있는 노예는 그대로 두게 했습니다.
캔사스의 노예 반대자들은 이 타협안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노예 반대자들은 재연회의 대의원들은 노예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할지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서 타협안을 거부했습니다.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은 캔사스 주민들에게 헌법에 대해서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강요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통령님, 공정한 표결을 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따윈 잊어버리시죠. 국민들은 이제 캔사스 문제라면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캔사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무조건 받아들일 겁니다. 캔사스에서 헌법이 승인되면 캔사스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남부는 이 결과에 만족하게 될 겁니다. 북부에서 당장은 난리가 나겠지만 캔사스 주민들이 헌법을 승인한 이상 뭐 자기 주일도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지나면 당연히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노예를 허용하는 캔사스 주 헌법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은 캔사스를 노예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